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는 이 새벽에 같이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또 오늘 또 같은 마음으로 모니터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사야 말씀을 오늘 24장 계속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먼저 하면서 이렇게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좀 인상 깊게 봤던 영화의 시작 장면이 있는 영화가 있으신가요? 제게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터미네이터란 영화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몇 편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그 영화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인간의 많은 뼈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쇠붙이 로봇 기계가 그 뼈를 짓밟으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매우 오싹한 그런 오프닝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왜 설교 초반에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그 영화가 기계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인간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인간들을 향한 심판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읽어오신 분은 조금 이해하시겠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이란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느끼신 분이 계신다면 잘 읽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성격, 심판의 대상이 조금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24장까지의 구조를 한번 쭉 보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남녀자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를 하고 계시고요. 13장부터 23장까지는 남유다를 둘러싼 민족과 국가들을 향한 그 대상을 향한 바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있는 24장, 그리고 27장까지는요, 바로 이 세상, 열방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구조를 머릿속에 좀 담아두고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과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1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 어떠한 모습, 어떠한 정도로 가지고 심판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거기 하나 더 붙죠. 온전히. 즉,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심판임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라는 엄혹한 경고를 하고 계실까요? 우리 사람들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소한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죠? 마음이 좀 상하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파기하였음을 바로 오늘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한번 제가 읽을 텐데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즉,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영원한 언약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우리 시혜를 은혜를 베푼다고 말을 하죠. 그 일방적인 은혜로 맺어진 언약이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랑과 언약은 누구 여러분 떠올릴 수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7장 우리 7절과 9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빛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연이어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여러분, 우리 7절과 9절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영원한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맺어진 언약이요. 또두 번째로는 이 언약을 맺은 백성은 이 언약의 율법을 준수해야 함을 오늘 이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러하자 어떠한 결과를 얘기했냐면요,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여기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언약을 파기하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디를 심판하시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1절, 3절, 5절, 6절을 보시면요, 그 저주를 심판을 어디에 쏟으시냐면요, 땅에 쏟으십니다. 땅에. 여러분 이상하죠?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들은 백성이고 인간이고 사람인데 그 심판을 어디에 쏟으시냐면 땅에다 쏟친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이 본문에서 또 이사야서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이 심판의 저주를 쏟고 계실까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24장 내일도 이제 보시겠지만요, 24장에 보면 이 땅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반복됩니다. 즉 그만큼 이 땅은 바로 이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레츠, 땅으로 보냈던 예레츠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개념적인 의미로는 하늘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대지를 의미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냐면요, 누군가가 살고 있는 어느 특정한 지역을 이야기를 해요. 특정한 지역.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살면서 그 특정한 지역에 무엇이 생기냐면요, 바로 조직과 질서가 생깁니다. 그럼 근동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땅,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바로 지중해를 마주한 우리가 흔히 비옥한 삼각지역, 삼각지대라고 표현을 하는 비옥한 그 지역이 바로 이 땅을 의미했습니다. 이 땅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을까요? 메소포타미아, 블레셋, 아수르, 그리고 애굽. 즉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의 시각으로 바라봤던 이 세계는 바로 애굽, 메소포타미아, 블레셋, 아수르가 지배하는 바로 그 땅이었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심판을 내리는 땅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요, 바로 인간의 문명이 깃들여져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이어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자, 위의 4절은 한글 개역개정으로 우리가 번역된 성경인데요, 여기에 쓰인 원어를 한번 보면요, 이 예레치란 단어, 하아레치가 쓰였는데 4절을 보면 이렇게 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밑에 부분은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땅,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상 백성이라고 쓰여있지만요, 본문에는 땅의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즉 이 땅의 의미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즉 심판을 쏟고 있는 이 땅은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인간이 고도화로 발명된 이 문명사회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읍까지도 어떻게 심판하시냐면요, 10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12절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얼마나 심판이 혹독했는지요, 그 성읍이 약탈당한 성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문을 읽으면요, 이 성읍은 약탈당한 성읍이 아니라 혼돈의 성읍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혼돈의 성읍은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그 땅이 혼돈하였더라 라와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땅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죠? 조직과 질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판을 내리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질서가 무질서로 변하고 그 조직이 혼돈의 질서로 변함으로 혼돈의 조직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가 온전히 파괴당할 것임을 오늘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본문해 주시는 이 심판의 경고는 비단 이사야 시대의 심판의 경고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들이 너무나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반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동아시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계속 폭우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서유럽은 스페인을 비롯한 프랑스 그쪽 지역은요, 섭씨 뭐 30도였던 지역이 42도까지 지금 올라가는 폭염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 반대에 있는 남미는 얼마나 건조했는지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산불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건조한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요? 저는 언약에 불순종한 우리 인간의 죄성에서 이 모든 것들이 기인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이 심판의 말 그대로 왜이 엄혹한 심판의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요? 정말 땅에서 우리를 소위 쓸어버리기 위해서, 소멸시켜버리기 위해서 이런 심판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판의 경고를 듣는 우리는 명심해야 될게 있어요. 이 세상은 절대 영원하지 않으며, 이 세상의 끝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 심판의 끝 이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신처럼 군림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로마 황제였죠? 그런데 로마 장군이 이 황제처럼 모든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바로 그 한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요,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개선식, 개선 행진의 날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 장군은 그날만큼은 제국의 관습에 따라서 네 마리의 백마리가 타, 백, 네 마리의 백마를,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탄 다음에 로마 제국의 모든 칭송과 영광을 얻게 되죠. 네, 그날만큼은 로마 황제에 부럽지 않은 모든 칭호와 영광을 다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선식에는 바로 그 로마 장군 뒤에 비천한 노예가 한 명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고 있는 로마 장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메멘토 모리엔둠 에시, 메멘토 테 호미네 메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은 한낱 인간임을 명심하라. 그날만큼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신과 같이 누리는 그 장군 뒤에 이 노예가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조차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모든 영광을 누리는 이 장군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인 것 같아요.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하루가 내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의 지혜, 우리 인간의 세상은 완벽하지도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바라봤던 이사야는 오늘 심판을 선포한 그 땅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하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을 한번 다시 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할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기 보면 여러분, 헵시바는 간단히 얘기하면 기쁨을 얘기합니다. 또한 이 뷸라는 결혼한 여인, 즉 신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여호와 하나님, 즉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 대신 신부인 우리를 만나러 오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잠시 심판을 유보한 이 종말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도 우리의 은혜 대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님이 오시기 전 이 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나의 소명과 사명을 향하여 매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말씀을 주셨던 이 본문의 심판의 경고를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파기하여서 심판을 당하는 백성이 아닌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영원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달아 그 언약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이 한날이 그냥 나에게 보너스로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알 수 없기에 우린 이날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영원한 언약을 가슴에 품고 삶의 소명자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귀한 복된 한날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깁니다. 이 경고의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명심하며 새기고자 합니다. 주님, 내가 혹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였다면, 그래 나의 가정이 깨졌다면, 나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받는 그런 회복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권능으로 대산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한날의 사역 되게 해달라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소명자의 한날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